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각 삶의 태도나 또는 습관, 경향성, 그리고 성품들을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판과 판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세상에서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오히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예리한 통찰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엄하게 심판하시는 교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판단 속에는 기본적으로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비판과 판단은 교만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가 되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게 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판과 판단을 금지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것은 마치 던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판단에 대한 부메랑의 그 원리가 오늘 본문 7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 없는 엄정한 심판이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 앞에서 누가 과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고 엄정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 어린 은혜로운 심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판과 판단이 죄가 될까요?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비판과 판단은 우리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이고 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또 참수하는 존재, 즉 남을 헐뜯어서 죄를 집요하게 찾아내서 죄목을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사탄이 동방의 의인인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이 비판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러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그러한 실수의 어떤 배경이나 동기를 모른 채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자신의 그런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들에 대한 짜증이나 또는 괘씸한 마음 또는 반발심에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선생이 되어서 교만한 위치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꾸짖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판과 판단이라는 죄를 극복하고 비판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째는 비판과 판단에 대한 자기 변명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비판의 경향성,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그들이 일을 망쳐놓지 않고 제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또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비판하고 꾸짖고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3자에게 다른 3자에게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판단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내 주제, 내 분수를 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인 우리의 그런 판단과 비판에는 한계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숙한 성찰에서 나오는 판단을 다른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과 또 우리의 그런 비판의 말을 전하는 그 제3자에게 동일하게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해야 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사람들의 미숙한 판단과 또 그 잘못된 그 비판의 화살을 맞고 이렇게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총알을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아군의 총알을 맞아서 죽는 어이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자신의 양심을 살피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했는가? 내 비판이나 또는 비난 때문에 다른 이들의 삶이 망가지지는 않았는가? 내 잘못된 비판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오해받고 또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만일 우리가 위에 군림하면서 부모나 선생의 입장이 되어서 지도한다는 명분하에 냉정하게 비판하고 판단했다면 우리는 부메랑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궁휼없는 심판을 받는 그런 두려운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종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무자비한 종은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판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러한 두 번째는 그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죄에 대항해서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비판과 판단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어떤 실수와 또 어떤 성향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취급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손이 범죄했느냐? 그럼 손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눈이 범죄했다며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많다면 그것은 주님이 생명을 바쳐 값을 치루었던 무섭고 또 무거운 죄의 하나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죄에 대항해서 철저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거든 먼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쭈어봐라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에게도 더 큰 죄가 있는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실수와 잘못을 보면 즉시 비판하고 또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고 또 심지어는 더 악한 죄가 아주 많다는 그러한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들의 죄는 눈에 티와 같고 우리의 죄는 들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적하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또 경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고발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석입니다. 피고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비판과 판단의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보혈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인간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성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사를 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스스로에게 남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금지시키고 또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하룻밤 새에 없어지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에 근본적으로 철저히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래의 죄 그리고 타락한 본성, 또 비판과 판단의 어떤 이런 성향들을 덮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또 비판합니다. 우리의 속에는 근원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간용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한 그 판단대로 그 기준대로 비판받고 또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에서 벗어나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과 판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죄에 대항하고 또 간용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며 생명을 바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품,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선생이 되어 조종하며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들보가 있는 눈으로 드러나는 실수만 볼 뿐 그 배경과 동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였고 또 나의 이러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었습니다. 판단의 독을 함부로 발설하며 정서적 폭력을 휘뚫었고 또 관계가 깨어지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판과 판단이 주님의 엄정한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이에 대항하여 싸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비판과 판단의 죄에서 벗어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영적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